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벤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라고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익숙히 들어보기 어려운 선지자이고 또 미가서 말씀도 우리가 뭐 쉽게 이렇게 잘 읽게 되거나 혹은 설교로 듣기가 그렇게 뭐 쉽지 않은 성경책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7장으로 되어져 있는 미가서 말씀들을 쭉 읽다가 보시면 아 우리가 이 미가서 내용 중에서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고 있는 찬양들 또 익숙히 알고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쪽 유다라고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는 때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요. 미가서 1장 1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이야기들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서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들 중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면서 북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묵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예언했던 선지자 그렇게 알려줍니다. 세 왕이 다스렸던 시기를 다 하면 꽤 깁니다. 그러니까 뭐 세 왕들이 다 다스렸던 시기를 합해보면 70여 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내도록 아마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을 테고 요담 마지막 때부터 아마 히스기야가 죽기 전까지 아마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을 찾아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선지자 활동을 했을 것이고 또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이슈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서 꽤 긴 시간 동안 나라들을 유지해 왔었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아가다가 그것이 차고 넘쳐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가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어지던 바로 그 사건이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선지자 사역하던 중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이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는 했어도 북이스라엘도 동족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약속하셨고 범죄했어도 혼내시기는 해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시지는 않겠다고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살다가 보니 완전히 멸망했을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거대한 제국으로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접경을 대고 살고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나니 남쪽 유다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시기였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쯤 되어서 멸망할 것을 두려워해서 북쪽에 있던 백성들이 꽤 많이 남유다를 향해서 내려왔습니다. 피난 내려온 거죠. 피난 내려와서 남쪽 유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두려움, 아 우리도 어쩌면 멸망할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시기. 그렇다고 해서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되게 경건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세 왕의 이름을 보지만 이 요다마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쓰고 있는 이 시대 중에는 간혹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돌아오던 시기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또 이 시대 때 사역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들어보면 뭐 이사야 혹은 그 앞에 있었던 숱한 선지자들의 이야기,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역하던 선지자였지만 아모스 선지자의 뭐 이야기, 그 선포들을 들어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도 곧 심판하실 것이다 고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재앙이다.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질 것이다. 7장 1절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유다 그 앞으로의 모습도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참혹하죠. 이런 시기 가운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늘 7절 이하의 미가 선지자의 고백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 그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의 자기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만 이러했느냐? 그러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선한 시대가 있었는가고 물어보면 딱히 그런 시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서민이 살아가는 삶이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가 물어보면 그런 시기가 별로 없었겠다.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을 조금 더 들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의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서민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아직 뭐 그들이라고 다 거룩하고 선하기만 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지도자, 심지어 제사장, 선지자조차도 악해요. 정의로 판단해야 할 재판관들은 뇌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은근히 이야기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건데 내가 맛있게 먹는 건 이런 건데 그 얘기는 뭐예요? 너 그거 가져오면 내가 너한테 좀 잘해주겠다는 겁니다. 뭐 어쩌면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은 그럭저럭 괜찮았는지 모르죠.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살고 있는지 그렇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평범한 백성들, 서민들이 살기에는 이스라엘,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나 지금까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 보여요. 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압제당하고 늘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요구당하고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면서 살아갔던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삶이겠다고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것 아, 그 사람들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렇다. 그래도 마땅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그 밑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던 그들이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는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삶은 괜찮으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가난하지만 어쩌면 힘겨운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요. 그쪽에 마음을 두고 그쪽을 바라보고 그쪽에 붙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자리에 모든 선지자도 모든 제사장도 왕도 고관도 또 하물며 그 밑에 압제당하던 모든 서민들도 하나같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과 죄악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던 그 시기에 선지자 미가는 그래도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힘 있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법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비교적 이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와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얻게 되어지거나 또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는 잘 안 돼요. 노골적이지는 않아도 여전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담대한 고백이거니와 간절한 고백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열왕기 시대 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아주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악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읽었던 고백했던 그 시들을 통해서도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그때 당시에 누구 하나 선하고 바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엘리야 시대 때에는 엘리야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는 이제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거든. 어디 엘리야의 심정만 그러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던 숱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시편 말씀이 시편 125편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5편은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7편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대할렐로 되어져 있는 찬양 시들 중에 일부고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주로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불렀던 찬양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세 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했고 그때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은 그 사람들로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이 길에 가득했단 말이죠. 그때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고백들을 올려 드렸으리라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은 정확히 어느 시대 때 누가 이 시를 썼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던 그 시대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를 보면서 그랬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압제당하고 여전히 고난당하고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지칠만한 삶을 성도들은 살았어요. 특별히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 선하고 바르게 살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 시대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25편은 이 시를 고백하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산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간다고 표현하냐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 중에서도 제일 가쪽에, 그러니까 성전 벽을 지나면 이렇게 내리막길로 쭉 되어져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 거기를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온산, 이 성전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그럴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해요. 그러면서 시온산이 주변에 있는 산들로부터 보호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뒤쪽으로 앞쪽으로 또 다른 산들이 하나씩 있어요. 하나는 앞쪽에는 감람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던 그 감람산이 있고 뒤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서 또 다른 한 산이 있는데요. 두 개 산이 공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보다 한 100여 메다씩 높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앞뒤로 이렇게 산들이 조금씩 솟아나와 있어서 그 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한편으로는 되게 천혜의 요새 같은 거죠. 성만 지어놓으면 그 밖으로는 골짜기고 맞은편으로 또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 성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참 어렵다.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재판장에게 가서 공의로운 재판을 요구한다고 해도 되돌아오는 건 너 나한테 얼마 줄 수 있느냐. 은근히 노골적으로. 네가 주는 돈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좋은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에 돈이 넉넉한 사람 같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잘 살아보려고 해도 돈 있는 사람들은 저울을 속입니다. 고리로 돈을 빌려줘요.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서로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삶, 평신도, 성도의 삶은 참으로 어쩌면 답답한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시편 125편에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그 표현은 그냥 내가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의미에서 내가 누구를 신뢰해서 꼭 붙잡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고 붙잡겠습니다고 하는 어쩌면 아주 안타깝고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처한 환경과 제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밥 벌어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고 이 땅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고 인간관계가 그렇고 심지어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써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사람들이 조롱해요.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잘못되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간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성도들의 기도였거니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도 청년 때는 꽤 많이 방황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인생에 대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난 지금 현재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되게 힘겹고 지친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써놓은 일화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 중에 그런 일화를 하나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되게 낙심하고 힘겨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 살기는 살았을 때 그래도 주일날 예배하는 것만큼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놓치지 않았는데 그날도 이제 예배는 드려야겠으니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데 출석하던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이제 예배드리러 갔어요. 뭐 힘들고 지친데 근데 눈이 너무 오니까 거기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됐고 하늘 수 없이 길을 가다가 중간에 있는 다른 교회, 좀 작은 교회 들어가서 예배하러 들어가 앉았는데 누님 꽤 많이 왔던 모양이죠. 런던처럼 영국 어디 사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성도들도 거의 못 왔고 한 10명 정도 왔고 그날 목사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예배 시간은 되었고 그저 성도들이 10명쯤 모였으니 예배는 드려야 하겠다 생각이 돼서 의논해서 그 중에 그래도 신실한 한 집사님에게 예배를 인도를 부탁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이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 준비 안 한 꼭 그 예배에 참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당신이 평소에 좋아하던 성경 구절 하나를 펴고 읽고 또 그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했다고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주 단순한 이 말씀 그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구원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교하고. 그리고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 앉아있는데 얼굴이 참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준비하지도 많이 못했으니 한 5분 이렇게 10분 하고 나서 또 시간이 있으니 젊은 청년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힘겨운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함께 예배하게 되었으니 이 말씀이 청년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 아무리 나 스스로를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무엇인가 그럴듯한 것들을 만들어낼 만한 기대들이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지? 나는 뭐가 될 것인가를 자꾸 파헤치다가 보면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고는 절망할 만한 것, 지칠 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권면을 했던 모양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로부터 스스로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 길을 걷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다. 뭐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줄 압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아서 그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늘 그러해왔고 또 우리들 바라보기에도 그래요.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미가 선지자는 그럴만한 게 아니에요. 그를 향해서 대적들이 여전히 공격해오고 처한 상황이 어렵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가 악했고요. 미가 선지자를 도울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미가 선지자는 그래서 9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대적들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가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속에서 때로는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데 앉은 것 같을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그것이 신앙의 자리에서 영적인 문제이건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이건 아니면 뭐 삶을 살아가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에서건 어떠한 상황에서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싶은데, 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를 어두운데 앉혀놓은 것 같이 깜깜한 현실 속에 있을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미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두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주셔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약속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럼 미가는 선지자니까 그렇죠. 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악한 세대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그야말로 엘모 엘리야 엘리사처럼 그 악한 시대에 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았으니 그럴만하죠. 물론 그랬겠죠. 그러나 9절 말씀은 미가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9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버리로다. 나도 사실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죠. 미가 선지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애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한다고는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도 많이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고 어느 완전은 고사하고 지난 일주일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땅이 악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악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 때문에 내가 진노를 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도 그럴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징계로 우리들에게 베푸시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한단 말이죠. 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바로 얼굴을 들고 설 수 없을 만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건져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옮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은 그 옮겨진 자리에 서 있는 줄 알아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5편 그 찬양을 부르던 숱한 이스라엘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당하던 압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 사실은 지금 저희는 그때를 잘 짐작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고사하고 100여 년 전의 삶도 우리는 다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보면 역사적인 고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주로 아는 건 그때 왕, 귀족 이런 사람들의 삶이에요. 남아있는 건물들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잘 살던 사람, 100칸짜리 집, 그 사람들이 살던 되게 큰 정원, 건물 혹은 왕궁 이런 건 남아있지 서민들이 살던 집들 잘 안 남아있잖아요. 100년, 200년 전에 서민들이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TV를 통해서 짐작해 볼 뿐이죠. 1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말 못할 지경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때는 더 공의로운 시대였을까요? 정말 의로운 왕들이 태평성대를? 아니요. 역사상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저는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의 발걸음을 복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고백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그때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 다를 수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이 시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미가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함께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장 6절로 8절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미가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좋은 재물을 들고 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산 삶을 들고 나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사는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 이 삶 살기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치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 런던 제일장로교회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미가의 고백과 같기를 원하고 그리고 미가가 고백했던 것 같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들은 미가 선지자와 같은 담대한 고백을 아직은 올려드리지 못하는 줄 압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